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2.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면하는 아버지의 돌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기적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적들과 기사들과 병고침 안에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책을 주의하여 연구한다면 바울의 강조점이 매일의 생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초자연적인 것과 기적적인 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요인으로 그의 생활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그는 세 가지, 즉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상적인 생활.
수세기에 걸쳐 사람의 생각은 환상적인 것과 기적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에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것들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생활에 의해 수행되는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강한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생활이 아닌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생활은 평범하고 조화를 이루는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킴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과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 자신을 사는 것으로 점령되어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매일의 생활에서 증거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생활을 삽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목표와 소망과 기대는 땅에 있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 예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특성들이 있는 생활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간증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이러한 방면들이 모두 1장에서 다루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양육.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두 가지 주된 요점, 즉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근원을 다룹니다. 그 구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구성됩니다. 이 같은 생활의 근원은 복음 전파와 전파된 말씀을 받음과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연락됨과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김과 아들을 기다림입니다. 이제 2장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세 번째 방면인 양육의 방면에 이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양육이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양육하는 사실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사도들을 유모와 권면하는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새 신자들에게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믿는 이들을 그들의 양육하는 돌봄 아래 있는 자녀들로 여겼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성장하도록 기르는 것처럼 사도들은 새로운 믿는 이들을 관심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양육을 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는 유모와 권면하는 아버지의 돌봄을 보게 되며 13절부터 20절까지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봅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이러한 돌봄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확실히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무게 있거나 깊은 것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교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말하는 방법에 비유할 수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한절 한절 상고해 보기로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신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들어감.
1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반복하여 믿는 이들에게 들어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복음을 주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도들이 말했던 것뿐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인들이 확신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도들은 헛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가에 대한 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도들을 통해 주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한 달이 채 못되어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파와 가르침의 결과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인들 가운데서 사도들이 가졌던 그러한 들어감을 통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을 말함.
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싸움 안에서 그분을 그들의 강함으로 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심지어 빌립보인들에게 무례한 대우를 당한 뒤에도 담대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그들을 패배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열압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의하면 그들은 많은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파하는 동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담대함 안에서 싸우며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함.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간청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오 괴계에서 있는 것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사는 목표를, 부정은 동기를, 괴계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셋 모두 강교하게 속이는 마귀에 속한 마귀에 의한 것입니다. 간청이라는 말은 말함과 전파와 가르침과 교훈과 권면을 포함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간사와 부정과 괴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탐욕이 없었으며 누구의 이익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갖고 데살로니가에 온 것은 전적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음.
4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부탁은 그분의 시험에 의한 하나님의 인정에 근거합니다.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험받고 인정받은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함, 곧 복음 전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들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조사하고 시험하십니다. 4절에 있는 인정받음이라는 말은 시험받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인정하기 전에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인정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깊은 방법으로 이것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견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주로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퍽 옳고 정직하며 신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대에 오를 때 우리는 참된 우리의 어떠함을 보게 되며 우리 자신 안에는 정직하거나 신실하거나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입증합니다. 오직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후에야 우리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자신을 확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사용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시험을 거친 후에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시험으로부터 나온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위탁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위탁은 우리의 인정받음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시험하신 후에야 우리에게 인정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야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위탁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것은 이러한 방법 안에서였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함은 하나님의 부탁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했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인정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과 인정받음과 부탁받음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우리는 무언가를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첨이나 구실이 없음.
5절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가면 또는 탈을 의미합니다. 어떤 탐심의 구실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상하거나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유익을 얻기 위해 경건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의하면 사도들에게는 아첨의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첨을 피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결코 아첨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또한 사도들이 탐심을 위해 구실이나 가면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악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가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상하거나 그것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혼잡하게 하는 것은 그것보다 못한 물질과 뒤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에다 동을 섞거나 술에다 물을 섞은 다음 그것을 순수한 것처럼 파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전파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구실로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5절을 통해서 탐심을 위한 아첨이나 구실을 피해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불순한 것에는 어떤 자리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종은 아첨을 하거나 탐심을 위해 어떠한 구실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을 위해 어떠한 구실도 갖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하는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엄함을 가질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들에게 실제의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 먹힌 바 되었으며 파괴되었습니다. 존엄함을 가질 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옹호된 권위를 의미합니다. 문자적인 번역은 무게 있게 될 수 있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즉,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 가운데서 권위나 존엄이나 권리를 옹호하는 것 또한 그것을 손상시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존엄함을 포기했으며 사도는 오히려 그의 권리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탐심처럼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교묘합니다. 천사장의 타락은 영광을 추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영광을 추구함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인도하는 천사였지만 여전히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사탄의 추종자입니다. 영광을 추구함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탄이 펼쳐놓은 덫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영광을 추구함의 덫을 피하기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덫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쓰임받을 것인지, 우리의 유용도가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광을 추구한다면 주님의 손안에서 우리의 유용성은 끝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항상 사람의 유용성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특히 청년들은 주님의 일 안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존엄함 위에 서지 않음.
6절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존엄함 위치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떤 지위나 존엄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노예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만 그들이 믿는 이들을 섬기는 형제들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위나 존엄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이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인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사도들을 고관들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방교회들 안에는 고관이 없습니다. 고관들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나 칭호를 갖지 못할 때 아무 책임도 맡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어떤 봉사그룹에서 그들에게 지위가 주어지자마자 그들은 존엄함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결코 존엄한 위치에 서지 않는 것과 권위를 옹호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남편이 장로인 자매는 장로의 아내라는 이유로 존엄한 위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의 아내는 제 일부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교회를 섬기는 작은 자매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남편은 고관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장로인 그는 노예처럼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임명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엄함을 가질 터이나 라는 바울의 말은 심지어 초기에도 존엄한 지위를 취하려는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처럼 바울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어떤 존엄함이나 지위를 취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주장하고자 사도로서 존귀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엄한 지위에 서거나 권위를 옹호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치명적인 세균, 즉 지위를 취하려는 세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소중히 기름.
7절에서 바울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유모로 번역된 헬라어는 때때로 어머니를 의미하는 트로포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젖먹이는 어머니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히 기른다는 것은 양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양육하는 것뿐 아니라 부드럽게 돌보는 것도 포함합니다. 바울은 형제였지만 자신을 유모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는 지위나 존엄함이나 권위를 취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모가 갖고 있는 생각과 종기나 지위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유모에게 무슨 지위가 있겠습니까? 그녀에게 무슨 계급이나 종기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종기는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데 있으며 그들을 부드럽게 돌보는 데 있습니다. 소중히 기름이라는 말은 최고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봉사하는 자로뿐 아니라 기르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결코 믿는 이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저 그들을 봉사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소중히 길렀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부드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혼을 줌.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모함이라는 말은 기르고 양육하는 자녀를 따뜻하게 돌보는 유모와 같이 다정스럽게 사랑하며 애정이 넘치게 좋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혼도 주었습니다. 3절에서 6절과 10절에 묘사된 것처럼 깨끗하고 곧바른 생활을 사는 것과 7절부터 9절까지와 11절에 묘사된 것처럼 심지어 우리 자신의 혼까지 그들에게 주므로 새로운 회심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안에서 전달된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8절에서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혼을 주는 것에 관한 바울의 말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의 믿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소비하는 것에 관한 그의 말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 즉 바로 그의 존재를 소비하기 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어떠함을 믿는 이들 안으로 넣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유모가 그녀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주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위.
9절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짐지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밤과 낮으로 수고했습니다.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룩하고는 하나님께 대한 행동을 가리키며 의롭고는 사람에 대한 행동을, 흠없게는 하나님과 사람, 사탄 모두에 대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처신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을 엄격하게 훈련했습니다. 10절은 사도들이 자기 통제를 실행했던 자들이었음을 계시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권면하는 아버지.
11절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들의 어떠함과 행위에 대해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떠함이 새로운 회심자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으로 이끄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자기 자녀들을 권면하는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의 자녀인 믿는 이들을 소중히 기름에 있어서 사도들은 그들 자신을 유모로 간주했으며 그들을 권면할 때 사도들은 자신을 아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함.
12절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선택을 뒤따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믿는 이들은 사탄의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통치 아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리기 위한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부르심받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왕국과 함께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만일 그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는 믿는 이들이 따라야 할 본을 세웠습니다. 12절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인도되는 것에 관련됨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있는 사상은 1절부터 11절까지와는 대조적으로 퍽 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여기는 문제를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함, 즉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행함에 대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린 신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가르침의 일부에 포함됩니다.
좋은 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새로운 믿는 이들을 위한 본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합당한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동기, 특히 돈 문제에 대해 순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많이 쓰인 것은 돈이나 탐욕이나 탐심에 관계됩니다. 만일 우리가 돈에 대해 순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신실하거나 정직하거나 충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것을 행상하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동기는 우리로 아첨하게 하며 탐심을 위한 구실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어린 성도들에게 합당한 본이 되려 한다면 우리의 탐욕은 끝나야 하며 돈 문제는 우리 발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첨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어떤 가면을 쓰거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믿는 이들은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방에 감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향방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합당한 본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어머니처럼 그들을 소중히 기르고 양육해야 하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아비처럼 그들을 권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는 생활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됩니다. 이 같은 행함은 우리를 왕국 안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